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엘리후의 뇌피셜, 엘리후의 뇌피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많이 듣게 되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뇌피셜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뇌피셜이란 이 뇌와 공식적인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오피셜이 이렇게 결합된 신조어로서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공식적이고 정확한 사실인 걸로 믿고 주장하는,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뇌피셜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이종범 선수의 아들인 이정우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에 이제 포스팅 중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샌프란시스코로 간다, 아니면 양키스로 간다, 막 이런 추측성 기사가 난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뇌피셜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가게 되는 어느 팀이 결정이 되면 이게 오피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이 뇌피셜 이야기를 드릴까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제 욥기서를 보면 32장부터 37장까지 자그마치 6장에 걸쳐서 욥을 향한 이 엘리후의 뇌피셜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후의 뇌피셜의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후의 뇌피셜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분법적 사고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분법적 사고에는 하나님이 없다. 우리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끼리 알아보자. 여러분, 이처럼 이 엘리후의 뇌피셜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엘리후의 이 사고의 틀을 보면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분법적 사고가 무엇일까요? 흑과 백, 선과 악,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간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이분법적 사고의 끝은 결국은 승자와 패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엘리후가 하는 이 말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욥이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후는 마치 검사가 어떤 사람을 유죄로 특정하고 표적 수사를 하듯이 이분법적 사고로 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분법적 사고의 틀 안에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미 그 판단하고 있는 그 엘리후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엘리후의 뇌피셜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좌와 우로 나누어져서 세대 간의 그 양극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일까요? 너 누구 편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판단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여백을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섣부르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르시기에 우리의 판단을 유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분법적으로 흑과 백, 중간을 없는 것처럼 판단하고 있진 않습니까? 바라기는 엘리후처럼 자신이 왕이라도 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누군가를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이 빠진 공의는 정죄만 남는다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빠진 공의는 정죄만 남는다. 10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또 12절에도 보십시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보면 엘리후가 마치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엘리후가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빠져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이 빠져있는 것이죠. 사랑이 빠진 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만 강조하다 보면 누군가를 향한 정죄만 남게 되는 것이죠. 또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여러분 분명히 엘리후가 나와서 이 욥의 친구들과는 자신이 다른 것처럼 마치 그 욥과 친구들의 대화에 종결자처럼 나와서 엘리후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엘리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과 똑같습니다. 인과응보의 프레임에 갇혀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욥에게 향해서 당신의 고난은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9장이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맹인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예수님의 관점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질병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는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그 고난, 어떤 사람의 질병, 그것이 부모의 죄 혹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의롭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강조하면서 사랑이 빠지면 정죄만 남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중요한 것은 고난의 한복판에 있었던 욥에게 필요했던 건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많이 논리적으로 사고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마치 엘리후처럼 변호하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강조하면서 엘리후처럼 날카롭게 누군가의 고통을 분석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의 현장에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랑이 빠진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사랑으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품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후의 뇌피셜을 보면 모든 고난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고난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후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21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동을 다 아시기 때문에 불러다가 조사할 필요도 없고 즉결 심판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욥은 이미 악인이고 그가 처한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이 엘리후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후의 뇌피셜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모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13장이 떠올랐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실로암 망대 사건으로 인해서 18사람이 죽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더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겪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직면하는 모든 고난이 악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도 신실한 어떤 분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사업을 하는 어떤 분도 부도가 날수 있습니다. 또한 정말 시간을 쪼개서 애쓰시고 교회를 위해 섬기는 어떤 가정의 자녀가 방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현장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정말 애매한 고난도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불청객과 같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혹은 우리가 악인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엘리후의 뇌피셜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이분법적 사고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백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빠진 공의는 정죄만 낳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의의 십자가였고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바라기는 누군가를 향해서 공의의 하나님만 공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덜 논리적이지만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의 현장에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이 악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죄를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악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또한 누군가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의 죄가 무엇일까? 저 사람이 악인이라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엘리후처럼 내가 어떤 사람의 모든 현상에 대한 종결자처럼 섣부르게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뇌피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피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향해서 때로는 덜 논리적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의 마음에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닿게 될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누군가를 향한 뇌피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오피셜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KSPC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